그래서 지난주에 첫 시간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이죠. 알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념이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희박하냐라는 예를 든다고 들었던 것이 산신령이 어디 사느냐, 달걀귀 신이 어디 사느냐, 뭐 그런 얘기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요,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절로 아는 게 아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아갈 필요가 있다는 게 지난 그첫 시간의 요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깨달아 알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혹 기억나셔요? 마지막 부분에 병아리 계란 깨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병아리가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요, 온통 둥글기만 하고 따뜻하고 하얗고, 근데 그걸 깨고 나와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 알기 이전과 하나님 알고 난 이후에 세상은 그만큼 다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공부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첫 시간에 할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얼핏 조금 설명드린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게 인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자꾸 그 하나님 때문에 놀라게 된다는 이야기를 일부분 넣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의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래서 자꾸 놀란다는 자체가 하나의 감격이고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감격스러워지고 감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첫 시간에 거기까지 하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 강의니까 제가 나누어서 오늘 타고 다음 또 제목을 바꿔서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새신자 용어로 할때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그거 하니까 교재를 만들 때는 적당히 조절해서 두 시간을 한 시간으로 이렇게 합쳐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요. 아, 지난주 거는 굳이 제목을 붙이면 껍질 깨기. 제목은 저 혼자 붙여놓은 게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정관념이나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깨고 나오면 더 넓은 세상이 있다. 그래서 1과 제목은 껍질 깨기, 2과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3과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순서로 처음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다. 다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 위대할까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말할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은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거 더잘안 믿는 안 믿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잘안 믿어지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 수련회 나갔을 때그 특강을 하나 맡아가 했던 그 얘기가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어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 강의에 제일 은혜 받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가만히 있거라.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 더 많네. 오던 첫해 여름입니다. 그 강의에 은혜 제일 많이 받은 분이 우리 주 목사님입니다. 설교하시고 피곤해가 저 뒤에 누워 계셨는데, 안 주무시는가 어쩐가 했는데 저 누워 계시면서 그거 다 들으셨던가 봐요. 다 듣고 나중에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나 무소부재란 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잘 와닿질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참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걸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 내용 거의 그대로 뭐 그때 강의안 없이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강의안은 나중에 정돈하기라고요. 오늘은 편하게 좀 얘기하십시다. 이런 성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말이 있나요? 있어요? 예.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심바 되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진짜일까요?
다
아신다는 걸. 예. 예. 다 아신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니까 실제로는 아니고, 그죠? 정말 다 아실까요? 우리 몸에 털이 몇 개나 될까요? 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사고로 병원에 누워서 몇 달을 계셨나 봐요. 면도도 잘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심심해가지고요. 수염이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이걸 헤아려 볼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몇 개나 될까 싶어서 헤아려 봤답니다. 젓가락 가지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쓱 밀어 놔놓고 뭐 어쨌든 하나씩 빼가면서 헤아렸대요. 사람마다 뭐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여기 있는 수염만 헤아렸는데 몇개 나왔다고 그럴까요? 대강 몇 개나 나올까요? 답 없습니다. 맞춰보세요. 뭐 많은 사람 더 많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막 평균 쳐서 여기 수염이 좀 났는데 이거 길게 자란 수염이래 하려면 몇 개나 나올 것 같습니까? 100개요.
목사님.
예, 여기. 요, 뭐, 얼마 돼요, 여기가, 예. 100개, 1000개, 400, 200개. 그 목사님 얘기로는 그게 한400몇 개가 나오더랍니다. 여기만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솜털, 머리털, 그 다음에 온몸에 있는 잔털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거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나요? 그럼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해도요, 우리 몸에 털이 하루에 자동으로 빠지고 자동으로 나는 개수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대강 아세요? 어디 가서 못된 짓 하면요, 머리털 때문에도 위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흔적을 안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빠지는 털이 있어서 나도 모른 새 떨고 놓고 다닙니다. 그게 하루에 약 80개랍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자라고, 그러니까 저절로 빠지고 새로 나고 하는 게 하루에 한 80개 정도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웬만한 곳에는 하나씩은 떨어뜨려 놓고 다니는데 한 사람한테도 이런데 온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죽는 사람, 나는 사람, 새로 나는 머리털, 빠진 머리털. 자, 이거 정말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실까요?
하나님 엄마, 그런 생각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시겠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우리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왜 그게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맞습니다. 우리는 시간 개념에 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묘하게도 하나님은 시간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분이다라는 점만 이해가 돼버리면 그 머리털 헤아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제일 좋은 것이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여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참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태양은 며칠째 만들죠?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첫째 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처음부터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의 시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나무와 풀들요 태양 없이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아, 왜 그런데요? 추워서요? 식물도 그래요? 햇빛이 있어야 자라지요. 햇빛이 없으면 태양빛이 없으면 지금 말하는 건 태양빛입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따뜻합니다. 뭐지 안 따뜻 안 한데 이러지 마세요. 굉장히 따뜻한 겁니다. 만약에 죽으면요? 죽은 사람 만지면 얼음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손이 찬이 어떠니 해도 만져보면 이게 차온 게 아니고 따뜻한 거예요. 항상 일정한 온도가 다 유지가 됩니다. 어디서 열이 나가지고 그렇게 유지가 되나요?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됩니다. 딱 일정한 온도를 우리 몸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열이 나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 박동에 의해서요? 심장 박동은 우리 집에 보일러에 비교한다면 강제로 물을 순환시키는 펌프의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뛰면서 물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에 달려있는 펌프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보일러 설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구석구석까지 굵은 파이프, 작은 파이프 다 박혀가지고요. 보일러가 열심히, 펌프질에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따뜻한 물이 구석구석 돌면서 체온을 아주 고르게 유지하는 거죠. 이런 따뜻한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보일러는 물을 끓이는 장치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요. 이 우리 몸에 있는 보일러는 그렇게 한 군데에 집중이 안 되어 있고 온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피를 보내죠. 피 속에요. 구석구석에 가면서 거기서 불을 피울 수 있는 재료를 다 실어가 몸 구석구석 보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작은 불꽃을 피우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거기 보내는 재료가 하나는 산소죠. 허파에서 걷어들인 산소요. 하나는 입으로 들어가는 영양소 중에서 그 산소와 결합해서 열을 낼 수 있는 영양분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결합하면서 열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보일러와 같습니다. 그러면 보일러에 열을 내도록 되는 그 연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거든요. 음식 속에 열을 낼 수 있는 재료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재료가 어디서 왔어요?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이 어디서 왔어요? 그게 채소에서 왔든 동물에서 왔든 기본은 전부 태양에서 온 겁니다.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식물이 받아가지고요. 그게 열매나 줄기에나 저장을 합니다. 태양 에너지를 영양분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동물이 먹든지 사람이 먹든지 우리가 먹어서 다시 섭취해가지고 그 영양분 형태로 된 에너지를 다시 열량으로 환원을 시키면서 우리 몸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요? 전기 끊어진 컴퓨터입니다. 전혀 구동이 안 됩니다. 전기 끊어진 아파트요? 휘발유 없는 자동차. 기름 안 넣어준 보일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 식물, 짐승, 사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태양은 4일째 만들어졌는데 나무와 채소는요? 3일째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냥 넘어가면 뭐 우리 믿음이 좋아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이 공부 좀 했다고 하고 빛이 무엇이며 태양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거냐를 알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게 그 처음부터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다고 하는 그 빛은 단순한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태양빛을 넘어서서 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더 넓은 의미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 하면 태양빛밖에 모를 수도 있죠. 괜히 또 앉아가지고 집에서 켜는 형광등빛 이러지 마세요. 촛불 이러지 마세요. 촛불이나 형광등빛이나 이런 것은 전부 태양광선에 포함시킬 수 있는 빛입니다. 이런 빛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이 빛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빛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빛은요? 조금 어려운 말도 한씩 쓰셔야 해. 태양빛, 촛불, 형광등, 불빛 이런 거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용어를 조금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광선. 가시가 뭐예요? 볼 수 있는 광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빛. 아, 그러면 사람 눈으로 못 보는 빛이 있나요?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를 들면요? 네? 적외선, 자외선. 자외선은 뭐고 적외선은 뭐예요? 자외선은 해로운 거고, 적외선은요? 이로운 거고요. 이게 이제 이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옛날 공부했던 것 되풀이되고, 학교에서 이런 걸 저게 잘 설명을 해줬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혼돈 안 할 낀데, 학교에서 이런 거 설명을 좀 세밀하게 잘 안 해줬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닐 때 경험으로선 그랬어요. 그 세신도 안 사나고 그렇게 자꾸 시험하듯이 그러는 게 아니고, 웃어가면서 이걸 즐겁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게 그런 자외선이라는 거는요, 좌외 아닙니까? 좌색 바깥에 있는 선. 적외선은요? 적색 바깥에 있는 선. 좌색은 뭐고 적색은 또 뭐예요? 빛을 스펙트럼에 넣어가지고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막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잘 분산이 되면 그 안에 소위 말하는 무지개 색깔이 나와요. 무지개 색깔이 쫙 퍼져나가는데 요건 가시광선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에요. 그런데 요 보이는 광선 바깥쪽에 말이야 안 보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인데 요 바깥에 색깔이 뭐가 선이 뭐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름 붙인 게 적외선이죠. 이쪽으로 쫙 가니까 자색이 있는데 자색 바깥에도 요 빛이 있어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좌외선입니다. 그러면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바깥에 좌외선, 적외선, 그러면 색깔이 아홉 개가 단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새는, 안 보이는 이 선은요, 이 바깥으로 점점 더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을 가리켜서 가시광선, 일부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이요, 우리 주변에 쫙 퍼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이 뭐죠? 전파도 일종의 빛입니다. 그 전파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다른 걸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FM도 있고 AM도 있죠. 혹시 FM은 뭐고 AM은 또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단파 그다음에 장파 중에서 특별히 짧은 걸 초단파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파도 다 빛입니다. 빛의 종류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만 보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태양빛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 저 빛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그게 그 잘 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빛의 종류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일부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빛은 아주 넓은 범위의 빛.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태양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 중에 극히 일부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죠. MC스퀘어 얘기 안 했나요? 네, MC스퀘어. 지난주에 계셨던 분은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MC스퀘어가 뭐예요? 머리 좋게 해주는 기계,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기계. 이제 그렇게 답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에너지 할 때 E, 에너지 할 때 E입니다. E equal MC스퀘어. 스퀘어는 제곱입니다. C는 그 빛의 상수라고 해서 숫자가 대단히 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그 숫자를 그 C라고 말합니다. 초당 30km를 달리는 그 숫자인데, 그 C의 제곱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MC 할 때 M은 질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가진 질량, 예를 들어서 물 1g이 있다면, 그 1g에 C의 제곱을 곱하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초당 30만 제곱미터 같으면 이걸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 속도라면 이걸 힘으로 계산하면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작은 거라도 던져가지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도록 던진다고 쳐보세요. 어느 정도 힘이겠어요? 네? 아니, 어느 정도 힘이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보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 1g에는 그런 숫자를 제곱해서 곱했을 때 나올 만큼의 에너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체나 이 질량을 가진 물체는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눌리고 눌려가지고 압축돼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라고 말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보여준 공식이 그 뜻입니다. 공기를 꽉 눌러가지고 고체로 만들 수 있나요? 안 돼요? 액체 질소 얘기는 들으셨죠? 액체 질소. 그 뭡니까? 질소는 기체 아닙니까? 질소를 눌러가지고요, 뭘로 만들었는가? 액체로 만든 겁니다. 물로 만든 겁니다. 그걸 더 누르면요, 물을 더 압력을 가게 더 눌러버리면요? 네? 아니, 더 누른다니까요? 풀어주는 게 아니고. 얼음처럼 되죠? 그게 고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기를 이런 딱딱한 물체로 만들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요? 방법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는 걸로 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공기를 한 1g짜리 조그마한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하나 툭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상상을 해보세요. 액체 질소가 아마 온도가 마이너스 270도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야 그게 액체가 되는 거예요. 쉽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고체로 만들려면요, 그거보다가 훨씬 더 내려가겠죠. 그걸 여기다 툭 던져놓으면요, 한꺼번에 이게 기체화 되거든요. 한꺼번에 기화, 날아갑니다. 그냥 안 날아갑니다. 그냥 안 날아갑니다. 주변 열을요, 아, 뺏어가 날아가죠. 열 뺏는다, 거의 머리 뺏더러 간 줄 압니까? 거의 폭탄 수준입니다. 그 완전히 폭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물체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밀착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붙들어 매놓은 겁니다. 이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풀어버리면요? 역으로 생각하면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알아냈습니다. 알아내가지고 그거 한번 풀어보자. 풀었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다. 그래, 풀어낸 게 뭡니까? 그게 소위 원자 폭탄입니다. 그걸 어떻게든 한꺼번에 안 풀어내고 살금살금 풀리도록 연구해내는 게 원자 발전이잖아요. 원자력을 이용해서 저 발전을 한다? 좋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가 만약에 실수해가지고요, 살살 안 풀리고 한꺼번에 풀려버리면 체르노빌이 되는 겁니다. 체르노빌 아세요? 지금 요즘 어떻게 돼 있을까요, 거기? 완전 폐허죠. 완전 폐허죠. 원자력 발전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실수라 돼서 이게 터지면요. 글쎄, 뭐, 어느 정도 범위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주 뭐 하나 만들어놨는데 터졌다. 포항역까지 다 사람 못 사는 건 동네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럴 건데, 그 이야기 이제 그 원자력이, 원자 폭탄이나 원자력이 만들어져 알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놓은 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막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요, 하나님께서 그 풀어놓았던 것들을 다 풀어버리면요, 저는 그 베드로 후서인가 전서인가에 보면 하늘이 풀어지고 떨어져 별이 떨어지고 가는 이야기요, 농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때는 사람이 어떻게 손수 볼 겨를이 없이 다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영화 한번 보셔요. 터미네이터 몇 번인지 모르겠다. 그 불사신같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놈이 있죠. 뭐. 누구 죽이려고 찾아온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산산이 쪼개질 때 뭘로 쪼개질까? 그거 모르면 그거 봐도 헌일인데. 액체 뭐예요? 그거? 그래서 액체 질소입니다. 액체 질소를 싣고 가는 그거 들이받아가지고 밑에 보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굳어버리잖아요. 굳어버리가 때리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액체 질소라는 게 열을 빼앗아가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데도 그게 나중에 다시 또 영화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거 보면 그래서 그 빛이 뭐냐고 말할 때 성경이 다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물체가 들어가는 것은 이 빛이 그렇게 본다면 이게 빛이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다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요. 한번 해봅시다. 물질을 쪼개 들어가면 제일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뭐죠? 일단 분자. 분자를 쪼개면요. 원자를 쪼개 들어가 보면요, 핵, 원소라고 말할 수 있죠. 원소, 그걸 또 쪼개 들어가 보면요, 원소도 쪼개지나요? 중성자, 양성자, 전자, 그걸 또 쪼개 들어가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자, 껍질 벗기면 껍데기라도 남죠. 이거 계속 들어가 보면요, 저 안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 물체를 쪼개 들어가면 중성자 가운데 있습니다. 양성자 몇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요? 전자가?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전자가 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요, 돈다고 말 안 합니다. 공부 좀 할 필요 있죠? 옛날에는 우리 이 피부나 머시기나 물체 다 들어가면 안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그 가운데를 돌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더 발전한 이론은 돈다로 표현 안 합니다. 그냥 불규칙하게 나타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불규칙하게 그냥 나타나는 뿐이다. 그렇게 말하지. 돈다고도 말 안 합니다. 그 말은 들여다보면 안에 텅 비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딱딱하고 뭐 다 있어요. 참 애매한 게 우리 세상일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우리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의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가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빛이나 이것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좀 더 근원적인 물질로서의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창조자라고 하는 설명이 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밝혀준 것 중에 하나 참 묘한 것은 그 만물의 근원이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묘하게 가르쳐준 것은요. 이런 설명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주선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놈이 빛만큼 빠르게 달린다면요. 그 우주선에 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모르면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한테 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아는 얘기예요, 이거. 우주선이 만약에 빛만큼 빠르게 달린다면 그 우주선에 탄 사람은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예? 예, 늙지 않아요. 가만있어 보세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큰일 났다. 이제 이런 데서 아이들하고 부딪히가지고 엄마가 멍해가 있으면요. 그러면 무식하다. 이 소리 나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비교적 똑똑한 편이었는데요. 아들한테 요새 가만 늘 당해요. 엄마, 아니, 아빠. 엄마 옛날에 공부 잘했단 말 맞아? 나한테는 안 그럽니다. 왜냐, 증거물이 있거든요. 증거물이 있는데, 저것만한테는요, 이야기해보면 어딘가 이상하게 자꾸 빈틈 안 맞는 소리를 하고, 뭐. 그러면, 저것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는, 옛날엔 그랬는데, 너가 낳고 키우니라고 이래 안 됐나. 이게 유일한 방어책인데, 그거 안 통해요, 그거. 아이들은 웬만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선이 빛만큼 빠르게 달리면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빛보다 더 빠르게 달리면요. 시간을 역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젊어진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 그거 만들면 되겠구나 이랬는데 아인슈타인의 결론은 만들 수 없다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우주선의 무게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 꿈 깨라. 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빛보다가 속도가 더 빠른 분이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게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빛을 통제할 수 있는 분. 빛보다가 더 빠른 분이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빛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는 결국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다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뭐, 그런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는 들으셨지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초가 빛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해요. 그러나 빛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설명이 가능해져 버리는 겁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말은 쉽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를 설명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란 속에 들어앉아 있는 병아리한테요 바깥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아냐 하고 열심히 이야기해 주면요 아 그래요 참 좋네요 그렇지만 그게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설명을 해주면 아 그런데 가는데도 실제는 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뭘 사러 가면요, 우리 아버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컴퓨터를 한 대 사왔는데요. 아버지 이거 참 좋은 깁니다. 아버지 이래 버리면 텔레비전 비슷하네. 텔레비전 20만원, 30만원 하면 사올 수 있는데 이건 얼마 줬는데? 150만원이요. 20년 전도 150이고 지금도 150. 더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150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150 하면 우리 아버지 기절할 것 같아서 제가 가격을 좀 올부물했는데 잘 못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설명할 건가? 필요한가 보다. 라고는 생각을 하시는데, 돌아서서 하시는 폼은 여전히 못마땅해요. 저것들이 돈 좀 번다고. 그저 텔레비전 같이 생긴 걸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가온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런갑다! 이러면 돌아서는데 맥히지 않는 편이가 여실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하는 방법에서 제가 이랬습니다. 아버지, 이게 이제 일꾼으로 치면요, 참 일 잘하는 기계입니다. 내가 뭐 하나 시키나 놓으면요, 그만해라 갈 때 아주 조금이라도 일하는 충실한 일꾼입니다. 알아들었을까요? 가시면서, 그만 시키물 일이 뭐 있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 몇 년 뒤에 우리 아버지가, 야, 그놈 괜찮네 소리가 몇 년 뒤에 한번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가 하니까요. 눈이 좀 어두워서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사진을 전부 스캔을 떠가지고 간에 다 집어 넣어놓고요. 화면에 하나씩 넘어가도록 그려놔놓고, 아버지 사진 한번 보세요. 이랬더니요. 큼지막한 사진이 촥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없어지면서 다 보여주거든요. 야, 그놈 괜찮네. 그렇다고 이게 그 컴퓨터 설명이 됩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시다. 이러면, 예, 대단하죠? 아, 예. 그런데 그게 진짜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세신자 교육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교육하는 말로 웬만하면 쓰지 마셔요. 가르친다는 말도 웬만하면 쓰지 마셔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막 얘기합시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러면서 이게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실감이 안 나는 얘기를 계속해 나가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설명해 내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이제 좀 시간을 좀 제가 쓸 작정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수학으로 갑니다. 점이 뭐예요? 점. 이게 점이죠? 근데 수학에서 이거 이래 가면 안 됩니다. 수학은 참 무섭습니다. 자, 점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다음부터 합시다. 점은요, 면적도 부피도 최적도 없이 위치만 나타내는 것이 점이다. 이게 수학입니다. 그러면 점을 표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연필을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콕 찍어도요, 확대해보면 이만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위치만을 의미하는 게 점입니다. 그럼 선은 뭘까요? 점이 이어지는 거. 맞습니다. 점이 이어져 나간 게 선입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잘 안 돼요. 점이 이어진 거. 점이 움직인 자취. 이래 말하면 좋습니다. 점이 움직인 자취.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길이는 있는데, 길이는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길이는 있는데, 길이가 있으니까 재일 수는 있어야 돼요. 길이는 있는데, 면적이 없어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을 수 없습니다. 그으면 자연이요. 두께가 생기잖아요. 길이만 있고 두께는 없는 것. 점을 표시할 수 없는데 점이 움직인 글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상적이고 상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눈으로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은 조금 놔두고요. 자, 선까지 나왔습니다. 면은 뭐예요, 그럼? 굽속하지 말고요. 면은 뭐죠? 이 수학입니다. 선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어려, 그래 있을 만한 어려잖아. 선이 움직인 자치. 선이 움직여버린 자치. 그러면 면은요? 부피는 없고 면적만 있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재미있어 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수학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럼 입체는 뭐죠? 똑같은 논리로 하면 됩니다. 입체는요? 면이 움직인 흔적, 그게 입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자, 이걸 선이라고 합시다. 선이 움직인 자체가 면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놈 선이 움직입니다. 그 자체는요? 면이에요? 뭐죠? 여전히 선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선인데, 선이 움직인 자치가 면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이 계속 움직여 나갔습니다. 이 자치는요? 여전히 선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선이 움직인 자치가 면이 되는데, 움직이려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가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면입니다. 면이 움직인 자체가 입체라고 그랬는데, 이 면이요,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이쪽으로 움직이면 여전히 면의 지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러면 입체가 안 돼요. 그러면 가든 방향으로 안 움직이고 다른 방향, 그 다른 방향이 아래위가 되죠. 이렇게 움직여줘야 그 흔적이 입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은 0차원이고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입체로 된 세상이라서 3차원이라고 합니다. 3차원 다음은 몇 차원이죠? 4차원입니다. 입체가 움직인 거, 움직인 흔적이 4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입체가 움직인 게 흔적인데, 이런 입체는요,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아무리 움직여도 여전히 입체입니다. 왜 그렇죠?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옆으로요? 아니요. 그거 다, 그게 입체 방향입니다. 그래서 입체는 입체 방향으로 아무리 움직여도 여전히 입체입니다. 그래서 4차원이 되려면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 방향이 뭐냐 이거예요. 그 방향을 바꿔주지 않으면 입체는 항상 입체지 4차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차원 세계는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겁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체 속에 있는 3차원의 세계가 4차원으로 가려면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 방향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 이게 3차원이잖아요. 내가 4차원 인간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10년 전 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0년 전에 여기, 오늘 여기, 10년 후에 여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것을 4차원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4차원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딱 이해를 해두셔요. 그래서 3차원과 4차원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거꾸로 다시 돌리면, 2차, 3차를 이해를 하면 3차, 4차를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차는 면으로만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3차원에 살고 있는 얼음하고 제일 바보 같은 놈이요, 어쩌다가 2차원 세계로 쫓겨갔습니다. 쫓겨가가지고 사고를 쳐댔기니까 2차원 군사들이 총동원해가지고 3차 인간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잡을 수도 없습니다만 일단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둘까요? 2차원 세계의 감옥은요? 평면입니다. 평면입니다. 어떻게 가둬요? 잡아다 놓고요. 바깥에다가 선을 칩니다. 일만은 아주 위험한 인물이니까 아주 두껍게 두껍게 선을 단단히 쳐놓고 뭐라고 하냐면 단단히 가뒀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3차 인간이 그 일 나가지고 걸어가버리십니다. 2차 인간이 뭐라 그럴까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넘어갔다 하면 안 됩니다. 넘어갔다는 지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
사라졌다, 없어졌다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2차 인간에게는 이 넘는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평면이니까 넘는다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진 인간이 여기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사라졌다, 나빠졌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인간이 3차 인간 잡아 가둘 수 있어요? 잡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차 대포, 2차 세계에서 대포를 쏴도요, 이 대포는 면을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3차 인간 발바닥 밑으로만 댕깁니다. 그러니까 잡을 방법이 없어요. 잡아가 가다 놔도 그 모양입니다. 2차, 3차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2차, 3차는 도저히 2차원 인간이 3차원 인간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3차하고 4차도요?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집니다. 자원 상상력을 동원해보세요. 4차 인간의 특징은 시간을 지 맘대로 넘나드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4차 인간 하나가 우리 세상에 와가지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잡아가 가뒀습니다. 어디 가뒀냐니까 숨구멍도 안 통할 만한 철판, 아주 두꺼운 철판으로 만들어진 감옥에다 가다 놓고 용접을 해버렸습니다. 못 나오게. 자, 4차 인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아무리 시간을 초월해도 철근 콘크리트 그냥 용접까지 해버렸는데. 거기 앉아가지고요, 용접하기 이전의 과거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면 됩니다. 끝입니다. 못 가둬요. 그것도 아니고 아주 무식하게 탈출하려면 이러면 돼요. 거기 앉아가지고 손바닥 가지고요, 이 강철판이 닦을 때까지 문지릅니다. 닦을 구멍이 날 때까지 문질러요. 뭐 오래 문지르다 보면 빵구가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 안 흘러요. 천년을 두고 문지르는데 밖에서 보면 천년이었는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시간이 안 흘러요. 그러면 맨손으로 철판을 뚫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재밌죠? 잡히기나 잡혀요? 안 잡혀요. 저 뒤돌아보고 있을 때 앞에서 유인애가 뒤에서 총을 딱 쏘면 총 안 맞을까요? 여러분, 총알이 아무리 빨라도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4차원 인간에게는 시간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날아오는 총알도 정지해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4차원 인간 눈에는요. 이걸 영화에서 응용을 해가 만든 영화가 매트릭스란 영화. 뭐 영화 잘 안 보시죠? 매트릭스 보셨어요? 그 영화는 뭔데? 그 영화 특징 중에 뭐가 있어요? 저 매트릭스 뜻도 모릅니다. 저는 영화 잘 보는 체질은 아닌데요. 집에 앉아있다가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 토막토막 장면을 보는 게 있는데, 이런 매트릭스 주인공이요, 총알을 피합니다. 나가오는 총알을요. 요리 넣으려고 획 펴고, 요리 넣으려고 획 피하고요. 아니, 마음 들면 다 잡아가 도로집어 던집니다. 이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서울을 가고 싶어요. 우리는 서울 가는데 걸어서 가면 한 달 걸리고 차 타면 뭐 한 반나절 걸리고 그렇잖아요. 이 4차원 인간, 시간이 안 걸리는 인간은요, 여기서 서울을 가고 싶다 그러면 시간 바로 서울 가 있는 겁니다. 서울 가 있는데 아 참 포항에 이사 아픈 게 있는데, 그럼 다시 포항에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면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있나요?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동시에 세 군데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요, 동시에 두 군데 세 군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소부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다. 여러분, 시간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이 무소부재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해결 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수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수염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주된 원인은요. 헤아릴 수는 있지만 시간 때문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의 문제가 해결이라면요. 굳이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헤아린다 칩시다. 아까 저 철문 따를 때까지 문지를 댄다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시간 헤아린다 칩시다. 열심히 헤아렸는데 시간이 하나도 안 흘렀어요. 그 말은요? 저절로 다 안다는 뜻입니다. 굳이 헤아릴 필요 없이 모든 걸 다 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전지 전능입니다. 천국에 왜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죠? 천국에 왜 설교가 필요 없나요? 하나님 갈 거 없이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모든 걸 다 알아버려요. 아이고, 저놈의 신랑 꼬라지 보기 싫어가 천국 안 갈란다. 천국은요. 모든 사람이 다 신랑이고 모든 사람이 다 신부고 모든 사람이 다 어머니고 모든 사람이 다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슷한 말씀 안 하셨나요? 누가 내 부모고 내가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인가? 또요. 일곱 형제가 한 여자하고 결혼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야단치셨어요. 너희가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하는 그딴 소리 한다고 야단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 도대체 몇 차원 세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4차원만 상상을 해봐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곳이 4차원 세상입니다. 그러면 천국은요?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빛 다 바깥에 계시는 분으로서 어떤 분이실는지 상상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목사님이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소리 거기서 나온 겁니다. 4차원 가는 그 세상을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예처럼 보여주신 예가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도 안 열어줬는데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는 하셨겠지만 야, 먹을 거 있냐 그러죠? 왜 그러죠? 먹을 거 찾는 얘기. 제가 이거 옛날에 이거 물었다가 제일 재밌는 답변이 그겁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셔가지고 배가 고프셨죠. 그 답이 아이들이 한 답변인데 제일 재밌는 답변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재밌는 사례를 많이 기억을 하고 예를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요. 오랫도록 이 성경책 붙들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해준 그런 답변들이 참 재미있어서 그게 알게 모르게 기억이 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찍이 목사 안 된 걸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즐겁게 목사 노릇할 수 있던 것 중에도 늦게 된 원인이 있다 그러는데 늦게 됐더니 불리한 점이 또 있긴 있어요. 그건 마치고 뭐라 해보세요. 아, 예수님께서 왜 먹을 거 찾으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귀신은 못 먹잖아요. 못 먹는데 예수님께서 나 귀신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먹을 거 있냐? 그 내용을 보니까 잡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몸이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있다는 뜻을 육체가 있다는 걸 증명하느라고 먹을 거 없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귀신 아니네 됐죠. 나중에 만져보면요. 다 만져져요. 못자국도 있고 장자국도 있고요. 만져져요. 그런데 가실 때는요. 가실 때 누가 문 열어줬어요? 누가 배웅했어요? 문 안 열어줬는데 그냥 가셔버렸어요. 그게 그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이지만 이런 어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다른 차원의 몸을 지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첫 열매가 무슨 뜻이죠? 첫 열매가 딱 달렸다는 것은 그 열매 뒤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열린다라는 뜻에서 그게 첫 열매입니다. 구약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다 이런 뜻이지만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때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떻게 본다면 맛배기 인생이죠. 맛만 보여준 겁니다. 그 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뭐 있냐면, 빌립이 전도하러 갈 때 성령이 데려가셔가지고요, 거리에 구애를 안 받습니다. 그냥 갔어요. 눈 떠보니까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고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그 장면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쉽습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 50명 되는 제자들이요, 산을 넘어갔습니다. 왜요? 에? 보러요. 에이, 아니, 성경 더 보셔야 된다. 시체 찾으러요. 왜? 바람이 예수님 들고 갔다 했으니까 어디 가서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산 넘어 떨어졌을 거다. 내가 50명이나 된 제자들이 우 갔습니다. 엘리사가 가지 말라 했는데도 꾸역꾸역 갔다가 못 찾고 돌아옵니다. 왜 갔는데? 아니, 또 머리 너무 좋아가지고요, 바람 타고 올라가면 저기에는 공기가 없어서 숨 막혀 죽는데, 다른 세계로 가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걸 이해를 해야죠. 제자들이 산 넘어 예수님, 엘리사 선생님 시체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그런 거 다 기록한 거 보면. 근데 이것은 그런 모습으로 다른 세계로 가는 것에 대한 모습, 묘사고, 또 아이들 생각 그리 안 하는데, 왜 아직 그런 질문 안 하는지 그건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쓱 하늘로 그냥 올라가셔서 사라지고 구름이 가려버렸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되게 추운데. 영하 몇십 도입니다. 저 꼭대기 올라가면요. 더 올라가면요, 공기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천하셨던 거, 모습, 이런 것들 하고, 빛을 창조하셨다는 얘기하고,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런지를 우리에게 얼풋이 소개시켜 주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정말 넓습니다. 상상이 안 되고요. 우주의 크기가 어떻고 가는 것도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이 큰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4.3광년이 뭐예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 놈의 빛이 4년을 달리면 어떻게 돼요? 4년을 달리면요? 그게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입니다. 그럼 다른 별은 어떻게 돼요? 이 우주의 크기는 얼마 가는데 그건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빛이 몇 년 걸릴까요? 오늘 내가 너무 쓸데없이 많이 물었나 본데요. 좀 알아두세요. 그래야 저 유익합니다. 우리가 지금 태양을 딱 보고 있는데 지금 태양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참고로 달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 1.2초입니다. 달과 지구와의 거리는 32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로 가기 때문에요. 달빛이 우리 눈에 딱 들어올 때 저거는 1.2초 전 달빛입니다. 태양빛은요. 저 먼 달도 1초밖에 안 걸립니다. 태양빛은요.
더 멀죠.
아, 당연히 더 멀죠. 그래서 얼마야?
몰라요.
8분. 8분요. 달빛이 1.2초인데 태양이 8분이면 꽤 멀죠? 예. 태양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8분 걸립니다. 그런데 4.3광년은 뭐예요? 저 먼 태양이 8분 만에 여기까지 오는데 4년을 와야 된다 하면요, 그게 지금에서 제일 가까운 별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많은 별들은요, 도대체 얼마만큼 떨어져 있냔 말이에요. 크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우주는 커요. 근데 저 큰 우주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요? 아까 털보다 더 심하나요? 혹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무식해가지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하느님께서 만드셨다고 방방 뜨고 앉아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은요 어느 정도 크다고 짐작은 할 수 있으니까 모르지만 재산대로 이 정도 크기까지는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시켜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커도 여전히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다면 아무리 멀다 해도요. 바로 옆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우리 눈에는 아무리 커도 하나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손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을 벗어난다라는 것이 이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질문하셔요. 그 고대 희락,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달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이 뭐냐에 대해서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탈레스라는 사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랬거든요.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그 다음에 끓으면 기체가 되고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랬고요. 어떤 분은 물, 불, 흙, 공기 뭐 네 가지 요소를 말한 사람도 있고요. 이랬습니다. 그게 가장 그 문명화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가졌던 생각들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 원자, 그 아톰 가는 이야기도 아톰이 원자입니다. 그 원자 이야기도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했는 이야기인데 그것보다가 훨씬 이전에 기록된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빛을 얘기하셨다는 게 참 놀랍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가만있어, 그런 구절 있나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그, 본 것 같아요? 나지사님의 요한복음이 있대요. 아,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이런 거는, 누가 들어가 하나님 빛이라고 했는데, 야, 성경 그런 구절 없다. 이랬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태양이나 뭐나, 그런 의미에서 태양도 여전히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원본 빛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시켜주고 있는 것이 태양빛일 뿐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요. 태양도 달도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태양 없는 세상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태양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된다 하는데 그것도 아, 하나님은 태양 같아가지고 쳐다보면 죽겠구나. 뭐 이러시면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